요즘 제 아내가 제게 부쩍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우리 얼마 안 남았는 거 그거 알고 있냐? 그런 말을 많이 해요. 우리 얼마 안 남았다. 아침에도 그러고 저녁에도 그러고 얼마 안 남았다. 당신 그거 알고 있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 여러 가지 그런 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나이가 이제 들다 보니까 육신의 이제 건강도 그렇고 앞으로 건강하게 살수 있는 날이 얼마 안 남았다. 그러니까 그동안 좀 속썩이지 말고 좀나좀 편안하게 해줘라. 이제 그런 이야기로도 이제 제게 이제 들리기도 하고 이제는 좀 가족들도 생기고 손자 손녀들도 좀 이렇게 챙기고 인간답게 좀 살아야 되지 않냐. 이런 게 제가 지금까지 인간답게 좀 살진 못해서 일만 그냥 죽어라고 그냥 하니까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 내내 월화수목금토 일 이렇게 이제 일을 아침 9시부터 어떨 땐 늦게 밤 9시까지 계속 그렇게 일을 이제 하니까 이제 좀 손자 손녀들도 좀 보고 그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또 교회도 우리가 돌볼 수 있고 이제 한게뭐 영원 무궁토록 천년 만년 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교회 이거 하는 것도 잘 시스템을 좀 정비하고, 그리고서는 다음 사람에게 넘기고 다음 세대에게 넘기고 하는 그런 일도 좀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여튼 건강하게 살다가 주님께 갈 날, 이것만 이제 기다리는 이러한 그 시점에 이제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저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젠 좀 건강도 챙기고 인생의 후반부를 영과 여기 좀 건강한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잘 마무리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며칠 전에 유튜브에 이제 영상이 올라왔는데 제목이 아주 좋았어요. 제목이 뭐냐 하면 목사는 무엇을 남기고 떠나는가 이렇게 돼 있어요. 제목이. 아, 이런 제목이 딱 올라오니까 이걸 안볼 수가 없는 거예요. 길지도 않고 뭐 10분, 15분 정도 하는데 목사는 무엇을 남기고 떠나는가 이런 제목이 이렇게 돼서 안볼 수가 없겠다. 너무 제목이 좋아서 그래서 제가 가서 좀 봤습니다. 그 내용을 일단 먼저 여러분에게 그대로 이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개인적으로 아는 몇몇 목회자들이 은퇴했습니다. 큰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님도 아주 작은 교회에서 평생 사역하신 목사님도 계셨습니다. 고령으로 또는 병으로 이 땅을 떠난 목회자들도 있었습니다. 한국 기독교 100주년 기념교회 이재철 목사님은 2018년 추수감사 주일에 마지막 설교를 하고 연고가 전혀 없는 경남 거창으로 떠났다고 합니다. 이재철을 철저히 버려달라라고 말하면서 거침없이 각자의 자리에서 사도행전 29장을 써나가자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어떤 면에서 참으로 깔끔했습니다. 당시 기독교 언론들은 기독교 100주년 기념교회를 지무하던 이재철 목사님의 은퇴 소식을 대서특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철 목사님은 성도들에게 이재철을 완전히 잊어달라는 말을 해서 유명해졌습니다. 깨끗한 은퇴, 흔적을 남기지 않은 퇴장에 대해서 많은 박수 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근데 이 글을 쓰신 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게는 이것이 큰 의문이었습니다. 목사의 은퇴가 과연 이슈가 될 만한 것인가? 또 깨끗한 은퇴를 했다는데 깨끗한 은퇴가 도대체 뭔가? 그리고 더 중요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과연 목사는 깨끗한 은퇴를 유산으로 남기는 사람인가? 그러니까 이분이 이재철 목사님이라는 그분은 뭐 저는 알지 못하는 분인데 하여튼 그분이 깨끗한 은퇴를 했다 그래서 그냥 교회 뭐 신문이고 해서 이렇게 엄청나게 뭐 대서특필을 했는데 과연 목사가 깨끗한 은퇴를 남기는 사람인가? 그렇죠? 아주 참 지적을 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 이 문제는 목사란 무엇인가? 목사는 과연 어떤 존재인가 하는 목사의 사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인간은 언젠가는 떠납니다. 근데 그 인간이 떠난 자리에는 무언가가 남아 있습니다. 목사님들의 그 퇴장을 보면서 나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목사는 정말 무엇을 남기고 이 땅을 떠나는가? 아니, 목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다른 직업군과는 구별되게 남기고 가는 그 흔적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나는 생각하게 됩니다. 여전히 그분 이야기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나는 이재설 목사님의 떠남이 깔끔하고 신선했지만 그것이 목회자 이재철의 흔적을 기억하는 표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뼈 있는 말을 그렇게 썼어요. 제가 감동받은 게 이거예요. 목회자 이재철의 흔적을 기억하는 표준이 깔끔하게 은퇴하게 했다는 것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깔끔하게 빈배로 떠나는 것은 요즘같이 복잡한 세상, 이기적인 그런 세상에서는 존경받을 일이지만 그것은 목회자가 아닌 다른 직종의 사람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사장도 깔끔하게 떠날 수 있고 그렇잖아요. 교사도 깔끔하게 떠날 수 있고 다 깔끔하게 떠날 수 있는 건 목사만 깔끔하게 떠나는 게 아니라 떠나면서 악취를 풍기는 사람들도 많지만 맑은 향기를 풍기며 아름답게 퇴장하는 분들이 목사 외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분 이야기가 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냐. 목사는 영원까지 이어지는 생명을 다루는 사람입니다. 제가 오늘 참 엄중한 그런 그 책임을 가지고 이 자리에 이제 섰어요. 저와 여러분 이렇게 목사와 이런 성도들 간의 관계를 맺고 특별히 목사가 전달한 그런 그 설교를 통해서 구원받기도 하고 성화하기도 하고 이제 같이 우리가 다 성장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목사는 어떤 사람이냐? 영원까지 이어지는 그 생명을 다루는 사람이다. 얼마나 아름답고 또 이렇게 중차대한 그와 같은 그 메시지인지 알 수가 없어요. 수많은 직종 중에서 이분은 이제 직업이라고 일단은 표현했어요. 어쩔 수가 없으니까. 수많은 직종 중에서 목회자라는 직업, 저는 직무라고 생각합니다. 오피스. 이 직무를 선택한 사람은 그 순간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기에 자기를 던지기로 다짐한 것입니다. 이런 그 다짐을 하게 될 때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 부르심입니다. 부르심. 하나님이 자신을 그 일, 목회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확신한 사람만이 목사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모든 사람이, 모든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 부르심을 받은 징표가 뭐냐? 주변에 같이 함께 하겠다고 따르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자기 혼자만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건 아무 소용이 없고 같이 저 사람 부부를 보니 저 사람 아이들 키우는 걸 보고 성경을 가르치는 걸 보고 이 모든 사람들의 본이 되는 걸 보니 저 사람이 우리를 이끌어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것이 있어야 진정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제가 늘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오래전부터 목사들의 목사로 불린 영국의 윌리엄 스틸 목사는 이 세상에서 목회 말고 조금이라도 다른 일을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은 목사가 되지 말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 그가 보기에 다른 일들이 목회보다 훨씬 더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일들은 영원까지 이어지는 그런 생명을 다루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목회는 이 세상에서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까지를 다루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다른 일보다 훨씬 중요하고 다른 일보다 더 고단하고 다른 일보다 더 챙겨야 될 그런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건 뭐냐 하면 다른 사람들의 생명, 영원까지 이어지는 그런 생명을 내가 구출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런 헌신을 하기로 그렇게 결심했다면 그 목사는 자기의 능력, 자기의 선호와는 상관없이 생명을 위해 마지막까지 자신을 불태워야 합니다. 이렇게 이제 이분이 기록을 했어요. 이 얘기를 들으니까 우리 김남준 목사님의 불꽃 목사론 아시죠? 불꽃같이 목회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이제 마음에 들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목사에 대한 이야기를 이분이 이제 하고 교회에 대해서 이분이 또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어요. 생명을 구한다는 측면에서 진정으로 이 땅에서 참된 것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뭐 회사도 존재하고 학교도 존재하고 뭐 하지만 영원까지 이어지는 그 생명을 구출하려고 하는 그런 기관은 이 땅에 교회밖에 없어요. 맞습니까, 여러분? 예, 교회가 세상의 수많은 기관과 구별되는 유일한 점은 교회에서는 영원까지 이어지는 생명과 관계되는 일이 벌어진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주일학교를 하고 미디어 선교를 한다고 뭘 하고 그렇죠. 선교사를 파송하고 뭐 목회자를 파송하고 다른 교회를 도와주고 우리가 이런 일을 하는 이 모든 게 영원까지 이어진 그 생명, 그 생명하고 관계된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이 정도로 신성한 그러한 기관이다. 이분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했냐. 그래서 목사와 교회는 생명을 전달해 줄 수 있을 때에만 올바로 기능을 하고 있는 거다. 우리가 그냥 여기 와서 단순히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거 말고 생명을 전달해 주는 그런 역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어떻게 하든지 알려서, 그래서 생명을 전달하는 그런 기능을 해야, 그래야 교회로서의 가치가 있는 거다. 그래서 목사로 불리는 그런 직업군의 사람만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또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이런 일들이 이제 할 수 있는 이런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2018년 아마 이분이 이 글을 쓴 거는 그 이재철 목사님의 그 은퇴 이걸 막 그냥 대서특필하고 그게 엄청난 거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런 의미로 보면 안 된다, 아마 그래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2018년 한국사회 도처에서 생명과 생수를 갈구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렇게 썼어요. 물 좀 주소, 젖 좀 주소, 이런 소리가 들리지 않느냐. 곳곳에서 홍수가 나면 여러분 어때요? 교회 예배당 홍수가 났어요. 목사가 그냥 쏟아져 나옵니다. 근데 문제가 뭐예요? 먹을 물이 없는 거예요. 홍수가 나면 먹을 물이 없어요. 물은 엄청나게 많은데 먹을 물이 없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이 지금 이렇다. 그래서 수많은 부조리, 교회가 안고 있는 부조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여전히 교회를 바라보고, 그렇죠, 여전히 그래도 교회를 찾으려고 하는 것은 직감적으로 교회에서만 생명의 젖이 흘러나오고 교회에서만 그래도 생명의 물이 흘러나온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날 교회, 대구의 교회를 이제 방문했습니다. 근데 어떤 한 분이, 제가 지금까지 헛살았습니다, 한 60, 70쯤 되신 분인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제가 최근에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까?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형편없는 지경으로 가고 있고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데 가서 보니까 나라를 살려야 되겠다고 나선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뿐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상하게. 아니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왜 애국한다고 광화문에 모여서 뭐 한다고 하는 사람은 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주동해서 나라를 살려고 하는지 이상해서, 그래서 처음으로 성경을 읽어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그리고 성경을 읽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님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는 거구나, 예, 이렇게 되게 됐다고 그 간증을 그분이 하시더라고요. 그 바로 그 얘기예요. 교회 안에 이렇게 부조리가 많은 것 같고 어려움이 많은 것 같지만 그래도 왜 교회를 찾느냐, 교회만이 유일하게 생명의 젖을, 생명의 물을 줄 수 있는 기관이라고 사람들이 그래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교회를 지금 찾아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교회가 생명과 생수를 줄 수 있다면 또 그곳에서 사역하는 그런 목회자들이 생명을 던져 생명을 구하는 일에 헌신한다면 다시 사람들이 교회로 올 것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이분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국교회 부흥의 길은 다른 것이 아니고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영원까지 이어지는 생명을 주는 그런 일이다. 그게 부흥의 길이다. 그 일을 위해서 교회와 목사가 존재하고 있다. 참 의미심장한 그런 말입니다. 뭐라고 썼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이분 이야기에 다른 방법은 없어요. 제가 생각해봐도 다른 방법은 없어요. 교회가 세상 따라가고 뭐 락음악이나 하고 뒤로 쓰러지는 거나 하고 복받는다거나 이런 거 해서는 절대 영원한 생명 줄 수 없습니다.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 진리, 그렇죠, 이 진리를 제대로 전달해야 영혼까지 이어지는 그런 그 생명, 예수님하고 연결시켜주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썼냐, 목사는 생명을 남기고 떠납니다. 생명,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목사가 이 땅에 남겨야 될 것은 깨끗한 은퇴가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이제 썼어요. 목사가 이 땅에 남기고 그리고 가야 할 것은 생명인데 그 생명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목사는 깨끗한 은퇴다 뭐다 이런 거 남기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당을 남기는 게 아닙니다. 목사는 예수님을 남기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 이 땅에. 이거를 정확하게 깨닫고 더구나 이 목사와 같이 목회하는 이 교회 성도들도 나는 이 땅에서 예수님을 남기고 가는 그런 사람이다. 이거 생각을 하고, 그리고 교회도 오시고 교회 활동에도 참여하시고 그렇게 해야 된다. 이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실패한 목회든 성공한 목회든 상관이 없습니다. 작은 교회 목사라고 의기소침해야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곳에서 한 명의 생명이라도 살아난다면 그는 성공한 목회자입니다. 실패하고 추락한 목사들도 그 추락의 현장에서 다시 가난한 마음으로 생명을 구하러 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어떤 상황에서 놓쳐선 안 될 그들의 부르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말세 지말이라고 하는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 강림을 기다린 이 시점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찬가가 한국 교회와 이 땅에 널리 울려 퍼지기를 기대합니다. 이게 그 유튜브 영상의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목사와 교회는 무엇을 남기고 하늘로 가는가, 이런 그 제목을 가지고 우리 모두의 간절한 소망 뭐예요? 이 땅에서 한번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른 교회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 교회에 오시는 거 아닙니까? 저도 그것 때문에 이 교회를 하는 거예요. 예, 저도 예, 이 성경을 읽었을 때 내 양심에 저촉이 되지 않는 그런 교회, 이걸 한번 해보고 싶어서 이게 12년 전에 이 교회를 시작한 게 이게 발전이 돼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런 교회가 있고 이것이 그래도 가장 성경에 가까운 그런 교회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교회를 해보고 싶습니다 하는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와 교회가 해야 할 일, 또 목사와 교회가 지켜야 할 일, 또 목사와 그 안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다 죽습니다, 떠나야 돼요, 이렇게 되면 도대체 무엇을 남기고 떠나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깊이 있게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오늘 아침에 좀 갖길 원합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 이제 말씀을 읽었는데, 이런 그 기본적인 명제, 교회는 뭐냐 목사는 뭐냐, 이런 것들을 디모데에게 보내는 그 디모데후서, 이건 목회서신이에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목회를 하고 있는 그 목사에게 목사와 교회는 이런 것들을 남기고 가야 된다, 이런 것들을 지켜야 된다,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이제 남겨준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가만히 이렇게 그 설교 노트를 이렇게 정리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하는 게 바른 교회를 하는 거고 어떻게 하는 게 바른 목회를 하는 건가. 그럼 뭐 교회가 뭔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교회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 그랬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교회니까 예수님이 목회를 하신 거예요. 이 땅에서 3년 반 동안 목회를 하시면서 신학교에 그런 그 터전을 다 마련을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한번 바라보게 돼서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는데 그 예수님 때문에 교회가 지금까지 오는가. 그럼 뭐라 그랬어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한다 해서 지금 여기 한국 땅에까지 그 예수님의 내 교회가 2000년 흐르는 가운데 여기까지 지금 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뭔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람의 눈으로 보면 너무 하찮은 일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고 한 사람, 실질적으로 해서 오순절 성령 강림이 될 때 모여든 사람이 120명뿐이 안 되고 120명의 다수가 여자들이었어요. 남자들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 몇 명 되질 않았어요. 자, 이런 가운데 누가 나타나느냐?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내 교회를, 그 당시에 2만 킬로 이상을 배를 타고 다니고 산을 넘어 다니고 나귀를 타고 다니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그 당시 사람으로서는 아마 가장 많이 여행을 하면서 세상에 교회를 세웠어요. 몰라요. 10개든 20개든 교회를 세웠는데 지금식으로 생각하면 그 교회가 사이즈가 형편없는 사이즈예요. 그저 50명, 100명이 되는 그런 교회예요. 그런 교회들 10개, 20개, 뭐 30개를 세웠는데 이 교회들이 확장이 되면서 지금 여기까지 와서 뭐 어떤 교회는 50만 명도 된다 그러고 이런 교회가 되고, 이런 그 교회들, 조그만 교회, 예수님이 모았던 그런 조그만 무리, 그렇죠, 사도 바울이 했던 그런 조그만 교회들이 사람들을 변화시키면서 어떻게 되세요? 수십억 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몸에 속하는 그런 일이 2000년 동안 일어나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그 다음에 사도 바울, 이 두 사람의 했던 그런 일들, 그렇죠. 어떤 정신, 무엇을 남겼는가 이런 걸 보면 교회와 목사가 어떤 일을 하고 무엇을 남겨야 하는가를 알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 두 분의 삶과 이런 것들을 한번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디모데후서 2장 1절하고 2절 두 구절을 제가 여러분에게 선정을 해서 오늘 이 두 구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좀 강해를 하려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자,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유언이에요. 이게 끝나고 나서 이걸 적어서 디모데에게 보내고 나서 얼마 있다가 바울이 목이 잘려서 이제 순교를 당합니다. 로마 감옥에 이제 갇혀서. 그래서 로마에 갇혀, 감옥에 갇혀서 본인도 느끼고 있을 거예요. 이제 얼마 있으면 죽는구나. 이런 가운데 가서 보니까 그러므로 내 아들아, 믿음 안에서 자기의 아들, 아들인 그 디모데에게 지금 목회자가 목회자에게 보내는 편지, 아버지가 아들에게 보내는 그런 편지를 지금 유언으로 주고 있는 이런 말씀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 사도 바울이 남기고 가려고 했던 것이 뭐냐, 그게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사도 바울이 주려고 했던 것이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주시려고 했던 거를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이 주려고 여기에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놓은 거예요. 디모데라는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데 자세한 것은 나와 있지 않아요. 다만 디모데 전서 후서를 바울이 디모데를 위해서 이제 기록을 했는데 그 기록한 내용을 가서 보면 디모데가 상당히 온화하고 또 유순하고 또 어떤 면에서 담대하지 못한 그런 사람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아들아, 너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라. 왜 그러냐, 성품이 강건한 그런 성품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강건한 사람이 되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죽음을 앞두고 지금까지 자기가 했던 모든 일 이걸 총정리하면서 디모데에게 이걸 지금 남겨주고 있는 거예요. 강건한 자가 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 자,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냥 강건한 자가 되어서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 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어야 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어야 된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6절 17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 17절 가서 보니까 우리가 다 그분의 충만하심에서 받았음에 은혜를 대체하는 은혜다.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구약시대의 은혜를 뛰어넘는 엄청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17절에 이는 율법은 모세를 통해, 구약시대를 다스리는 체제인 그 율법은 모세를 통해 왔는데 가서 보니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왔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배워야 되고 남겨줘야 될 것이 뭐냐, 율법이 아니라 뭘 남겨줘야 돼요? 은혜와 진리를 남겨줘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를 남겨줘야 된다. 신약교회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은혜와 진리를 남겨줘야 된다.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금 그걸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야기하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강건한 사람이 돼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강건한 사람. 자, 은혜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에 설교 말씀 이제 드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2장 7절에 나는 희생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고 긍휼을 원한다. 불쌍히 여기는 거. 그렇죠.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저 영혼에까지 이어지는 그 생명을 줄 수 있는 목사가 될 수 있고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다. 연기가 풀풀 나는 그런 심지가 있어도 그걸 절대 내가 끄지 않는다. 다시 말해 디모데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고 사람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그런 면에서 강건한 사람이 돼야 된다고 바울이 이와 같은 그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은혜를 끼치려면 우리 예수님이 주신 은혜가 가장 크잖아요. 그렇죠? 그 예수님이 은혜를 끼치려고 하면 먼저 은혜를 끼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야 돼요? 그걸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예수님이 그런 은혜를 끼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그런 마음도 있으셔서 성경 가서 보니까 인간의 이 답답한 상황을 내려다보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비천한 마구간에 오시고 죄 없는 삶을 사시고 3년 반 동안 공생을 하시고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단번에 영원 무궁토록 대신 속죄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고 죽음의 권세 거기에 매여갖고 살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 구원을 이렇게 이루셨다고 하는 그런 사실이 성경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것이 세상 어떤 사람도 이해할 수 없고 세상 어떤 사람도 할 수 없는 그런 은혜다. 여기에 매료가 돼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것 존귀하게 여기 든 것들 다 똥으로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그 뛰어나신 그 지식 이것 때문에 모든 걸 뒤로 두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가는 그런 삶을 산다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우리 교회와 목사는 본인 스스로 그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을 하고 그거를 이 교회 안에서 유지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그 은혜를 남기고 가는 그런 사람, 그런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은혜로운 그런 목회를 한다. 또 은혜로운 그런 그 교회 사역을 한다. 이게 도대체 뭐냐? 베드로전서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보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있는 장로들에게 권면하노니 나 역시 장로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또한 앞으로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다. 이 당시에는 장로, 감독, 그 다음에 패스터, 목사 이 세 가지 이것이 한 사람을 가리키는 동일한 것과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유대인들은 장로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고 이방인들은 감독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아직도 유대인들의 그 체계하에 있기 때문에 본인을 장로라고 표현한 거예요. 장로. 그 다음에 디모데는 감독이에요. 에베소 교회의 첫 번째 감독이에요. 감독. 그래서 이방인들의 교회가 되면 감독이 되는 거고 이 감독이 영어로 비숍인데 이 비숍이 뜻이 바뀌어서 나중에 주교로 천주교의 주교로 바뀌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된다 해서 결국은 사람들이 패스터라고 하는 목사라고 하는 그런 호칭을 사용해서 신학교의 치리자를 이제 부르기 시작했어요. 어쨌든 여기 가서 보니까 이 감독들 아니면 목사 그렇죠 여기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고 감독하되 감독하는 거예요. 양떼를 감독하는 거예요. 근데 억지로 하지 말고 자진해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해 하지 말고 오직 준비된 너무나 평범한 이야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억누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롭게 목회하는 겁니다. 억누르지 마라. 5절 하나님의 상속 백성 위에 주인처럼 군림하지 말고 오직 양떼에게 본이 되라. 주인처럼 군림하는 목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인처럼 군림하면 안 된다. 은혜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우격다짐으로 뭐 하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여기 있는 걸 실천하라는 거예요. 본이 되고 아내와 함께 자식들과 함께 본이 되고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상속 백성 위에 주인 노릇하지 않는 그런 목회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면 목자장, 목사들의 왕이 예수님인데 가서 보니까 고딕으로 돼 있잖아요. 그분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 목자장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가 사라지지 않은 영광의 왕관을 받는다는 거. 이 세상에서 보상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런 보상을 받는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은혜롭게 목회를 해라. 목사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이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두 구절을 같이 연결해 봐야 돼요. 뭐라고 돼 있냐. 너희 젊은 사람들아 이와 같이 장로에게 복종하고 참으로 너희가 다 서로에게 복종하며 겸손으로 옷 입어라.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강한 손 밑에서 스스로 겸손하라. 그리하면 정하신 때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무래도 교회 목사가 나이도 많고 뭐 연륜도 많고 그래서 지식도 많고 하나님 많은 지식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장로, 엘더라고 불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대다수 이제 성도들이에요. 그 성도들에게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목사만 은혜롭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여기 이 성도들도 같이 은혜롭게 목사와 함께 교회를 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낮춰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낮춰야 된다. 자, 목사나 뭐 성도나 어떤 계급이 없는 그런 교회를 우리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형제입니다. 이렇게 하고 같이 그러한 그 마음으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목사의 마음이고 여기 성도들의 마음은 어때요? 그래도 우리 교회 목사를 하나님이 이 교회 감독자로 세워주셨으니 내가 이 목사를 존중해야 되겠구나. 이게 오고 가야 그래야 그게 은혜로운 교회고, 이렇게 은혜로운 그런 교회를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아이들에게 상속 유업으로 남겨주어야 이런 문화가 전달이 될 때 아름다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와 목사, 이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체험하고 이것들을 베풀면서 살고, 그래서 이와 같은 문화와 철학 이런 것들을 다음 후대에 넘기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는,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를 가지고 오신 분인데 은혜롭게 목회하고 은혜롭게 교회라는 이런 그 유산과 전통을 이 교회에 남겨야 된다. 두 번째 2절 가서 보니까 내가 많은 증인들 가운데서 내게 들은 것들 바로 그것들을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기라. 그들이 또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제가 아까 읽으면서 뭐라 그랬어요? 내게 들은 것들, 기존 성경에 그 다음이 빠져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영어로 the same.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많은 증인들 가운데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거 말고 다른 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the same. 바울이 전했던 똑같은 거, 동일한 거, 그것만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예, 더 세임만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말도 가서 보면 복수로 돼 있어요. 예, 내가 많은 증인들 가운데서 내가 내게 들은 것, 내가 지금까지 말씀을 선포하며 너를 데리고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 진리를 선포했는데 내가 전한 그것들 외에 다른 걸 전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목사와 교회가 사도 바울이 전한 거 외에 다른 걸 전하면 안 되는 거예요. The same. 똑같은 것만 전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여기 지금 그렇게 지금 나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목사로, 복음 전도자로 마땅히 전해야 될 것들을 말과 글로 전했어요. 이것이 그가 남겨놓은 14권의 서신서예요. 14권의 서신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 이것만 전달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다른 거 전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저와 여러분이 신약 교회를 하기 위해서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 담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디모데, 너는 내가 전한 그것들, the same, 동일한 것들, 그렇죠, 그것들을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기는 그런 일을 하면 된다. 목회는 그거 하는 거다. 신실한 사람들에게 내가 내게서 들은 거, 그거 똑같은 거, 동일한 것을 맡겨야 된다. 다른 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건 안 되는 거예요. 이 목사가 서서 사도 바울이 전한 것 외에 다른 거를 교회에 가르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전한 것들, 이거를 누가 전했어요? 디모데가 그대로 전달했어요. 누구에게? 신실한 사람들에게. 그랬더니 그 다음 결과가 뭐예요? 그 사람들이 바로 그 동일한 그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친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걸 또 남겨놓은 거예요. 자, 예수님이 바울에게 가르쳤어요. 바울이 그거를 디모데에게 가르쳤어요. 디모데가 그걸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쳤어요.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 가르치고 가르치고 남기고 남기고 한 유산이 지금 여기까지 와서 우리가 지금 사랑침례교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 바울이 믿고 가르쳤던 것들, 그거를 우리가 역시 받아서 그대로 가르치고 지키고 그걸 우리의 후손들에게 유산으로 남기는 그 일, 그 일을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한마디로 그게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가져오지 아니하시고 뭘 가지고 오셨어요? 은혜와 진리를 갖고 왔어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지금 남기는 말이 은혜로운 목회를 해야 된다. 두 번째, 진리만 전해야 된다. 진리. 자,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6절 가서 보니까 이렇게 이제 교회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 가서 보니까 15절에 그러나 내가 오랫동안 지체하면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내가 알게 하려 하노니 이 집은,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여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 교회에서는 거짓이 외쳐질 수가 없어요. 오직 뭐만 외쳐야 되냐? 진리만 외쳐야 되는데 그 진리를 누가 가르쳤냐? 사도 바울이 가르쳤어요. 그 사도 바울은 누구에게 그걸 받았냐?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직접 그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르치고 디모데에게 넘겨주고 디모데가 가르치고 다른 사람들 가르쳤던 거, the same, 동일한 거, 그것들만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 가르치고 지키고 후대에 남겨줘야 되겠다고 작정을 오늘 아침에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를 남기고 가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가 뭐냐? 영원까지 이어지는 생명입니다. 영원까지 이어지는 생명.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오지 못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 예수님이 그 진리 이거를 전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5절 우리가 읽은 대로 이 교회는 진리의 터, 진리의 기둥이라고 하는 걸 저와 여러분이 이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했냐? 내가 네게 전달한 거, 전한 거, 그 더 세임, 똑같은 것만 전해야 된다. 뭐를 전달했냐? 잠깐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이제 16절 가서 보니까 바울이 회심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다마스쿠스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 만난 다음에 깨달은 건 뭐냐? 예수님만이 유일하신 구원자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1장 13절에 이렇게 됐어요. 내가 전에는 신속모독하는 자요, 핍박하는 자요, 해를 끼치는 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얻게 된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하는 가운데 알지 못하고 그것을 하였기 때문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했다. 또 은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신실한 말이요 온전히 받아들이기 합당한 말이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말이로다. 죄인들 중에 내가 우두머리로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한 그 복음 전도자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간 내가 죄인들 가운데 우두머리다 이렇게 고백을 하며 예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 그거 똑같은 걸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걸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16절에 그러나 예수님께서 먼저 내 안에서 모든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이후에 자신을 믿어 영존한 생명에 이르게 될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셨으니 이런 까닭으로 내가 긍휼을 얻었느니라. 그래서 이거를 목회자가 동일한 그런 경험을 하고 여기 성도들이 동일한 그런 경험, 내가 과거에 무익한 자였어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어요.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였어요. 지금 구원받은 이후에도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리고 죽으셨다는 거, 이 예수님의 은혜에 충만한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그래서 교회, 특별히 목사, 교회 리더들이 이것을 확신하고 정말 마음속에 명심을 하고 지키고 이거를 남겨주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바울은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을 받고 지키고 남기고 죽었어요. 디모데에게 동일한 거 줬어요. 그리고 다른 목사들에게 동일한 걸 줬어요. 그 내용이 디모데후서 6장에 나옵니다. 1장에 나옵니다.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에 그러므로 내가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게 된 하나님의 선물을 내가 불붙이게 하려고 너로 하여금 기억하게 한다. 지금 뭘 남기고 죽어야 되는지 너에게 지금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기억해야 된다. 디모데에게 유산을 남겨주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유산을 남겨주고 있어요. 7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을 주지 아니하시고 권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 여러분 특별히 거기 펜이 있으면 건전한 생각의 영, 건전한 생각, 이걸 그리스도인이 되면 건전하게 생각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이야기 이제 함께 8절에 뭐라고 얘기하는, 복음의 고난에 참여해야 된다. 그러므로 너는 우리 주의 증언과 그분의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권능에 따라 복음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우리 사랑침례교회에 제가 남겨줘야 될 유산이 뭐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복음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걸 여러분에게 남겨주고 싶어요. 여러분, 저 영원에까지는 그 생명을 남겨주기 위해서는 복음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거, 교회를 유지하는 거, 그리고 올바른 교회를 남겨주는 거, 유산을 남기는 거, 이게 뭐냐? 예수님의 생명을 남기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예수님이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고 했어요. 이 세우고 유지하려면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 일을 저와 여러분이 감당을 해야 되는 겁니다.
9절에서 10절에 복음의 핵심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신 것은 우리의 행위에 따른 것이 아니다. 우리가 잘나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많은 것이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선한 행위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의 목적과 은혜에 따른 것인데 그 은혜는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으나 이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나타나심으로 분명히 드러났으니 그분께서 무슨 일을 하셨냐?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을 통해 생명과 죽지 아니함을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남겨줘야 될 복음의 유산이 뭐냐?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것을 남겨줘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부활해서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됐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아이들에게 알려주고 알려주고 세상에 남겨주는 이런 일을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이방인들의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정하여졌다. 우리가 그렇게 된 거예요. 이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디모데가 그렇게 임명을 받았고 제가 그렇게 임명을 받았고 우리 사랑팀 내게 모든 성도들이 바로 이 일을 하도록 임명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남겨놓고 가야 되는 겁니다. 이런 까닭에 나도 이 일들로 고난을 당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나는 내가 믿어온 분을 알며 또 내가 그날을 대비하여 그분께 맡긴 것을 그분께서 능히 지키실 줄 확신하노라. 저 역시 여러분에게 똑같은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복음의 고난에 참여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세계관과 인생관과 가치관 이런 게 변화가 돼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고 세상에 외치는 게 그게 쉽지 않아요. 지금 포스트 마더니즘 시대에는 더더욱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믿어온 그분을 내가 알고 그렇죠. 그날 대비해서 내가 그분께 맡겨놓은 그거를 그분께서 능히 지키실 줄로 내가 확신한다. 우리 사랑침 내게 모든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확신이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이제 진리를 말씀드렸고 구체적으로 몇 가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좀 두루뭉술하니 그럼 어떤 진리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뭘 정말 전해줬냐. 첫 번째 성경에 관한 진리를 전해줬어요. 성경에 관한 진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사람은 실수가 많지만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이 성경 기록들을 주셔서 오류가 없는 그런 성경 기록을 주셨다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그걸 가르친 겁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들, 죄 많은 사람, 실수 많은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섭리로 그걸 완전하게 보존해 주셨다고 저와 여러분은 믿는 거예요.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겠다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 우리 손안에 하나님이 보존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다고 저와 여러분이 믿는 겁니다. 그게 바울이 가르쳐 준 거예요. 그거. 그래서 디모데에게 성경 보존에 대한 이와 같은 말씀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 성경이 뭐냐? 1611년 영어 킹제임 성경이라고 우리는 믿는 겁니다. 아무도 보여주지 않았어요. 공부하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쭉 살펴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그 성경은 1611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구나 하고 믿는 거예요. 믿는 겁니다. 두 번째 바울이 뭘 가르쳐줬냐?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이걸 가르쳐줬어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속성이 뭐냐?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속성, 사랑이 아니고 거룩함과 공의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쳐준 거예요. 사랑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이와 같은 거룩함 이것이 나타나기 위해서 그 필요한 그와 같은 주변에 있는 거에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속성은 뭐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에요.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 위해서 사랑의 수고를 해야 된다고 하는 걸 디모데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세 번째,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값없이 구원을 받는다.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고 이 구원은 한번 예수님 안에서 정확하게 성경 기록대로 구원을 받으면 이 구원은 영원 무궁토록 절대적으로 안전하다는 구원의 영원한 안전 보장을 디모데에게 가르쳐줬어요. 그럼 뭐라 그래요? 똑같은 걸 가르치라는 겁니다. 맞습니까? 이 사랑 침례교회 가르쳐야 될 것이 그거예요. 구약시대 첫사람부터 마지막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내 행위와 상관없이 이렇게 전적으로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으면 영원 무궁토록 그 구원에서 떨어져야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구원의 영원한 안전보장을 디모데에게 가르쳐줬어요. 세 번째, 우리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서 가르쳐준 말씀을 기억해요. 뭐냐? 구원받으면 반드시 성화가 이루어진다. 반드시 어제보단 오늘이, 오늘보단 내일이 점점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에 가까이 가는 그런 삶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걸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쳤어요. 그 동일한 걸 우리 교회가 가르쳐야 됩니다.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자, 또 어떤 걸 가르쳤냐? 바울이 디모데에게 몸의 부활을 가르쳤어요. 많은 사람들이 몸의 부활을 부인합니다. 이 몸의 부활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 몸의 부활을 믿어요. 또 예수님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오시면 예수님이 우리를 공중으로 끌어올리신다고 하는 휴거를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 휴거는 언제 일어나냐? 7년 환란기라고 하는 이 엄청나게 무서운 고난의 때가 있기 전에, 환란 전에 휴거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디모데에게 가르쳐줬기 때문에 우리는 환란 전 휴거를 믿습니다. 영원히 사는 걸 믿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걸 믿습니다. 디모데에게 이걸 가르쳤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동일한 거를 이 교회에서 외치고 가르치고 유산으로 남겨줘야 돼요. 우리는 동성애, 진화론,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라고 믿어요. 왜 그래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거, the same, 동일한 거를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 가르쳐야 돼요. 알려야 돼요. 남들에게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동성애, 진화론,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하나님이 미워하는 그런 일들이다. 이걸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고 저와 여러분이 강하게 외쳐야 되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뭘 가르쳤냐? 교회 안에서 영혼의 자유가 있어야 된다. 영혼의 자유. 위선과 가식의 종교 행위가 배제되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걸 가르친 거예요. 위선과 가식으로 꾸며갖고 종교 생활하는, 포장하는 거, 이거 있으면 그러면 유대인들처럼 아웃된다는 겁니다. 아웃. 이걸 기억하고 영혼의 자유를 가지고 위선과 가식이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단순하게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을 디모데에게 가르쳤기 때문에 우리 사랑 침례교회가 그걸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아이들 교육의 중요성을 가르쳤어요. 여기 가서 보니까 3장 15절에 어린아이 때부터 내가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알았다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이 성경 기록들은 능히 너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유치부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 12년, 13년 그런 모든 과정의 커리큘럼을 제대로 만들고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특히 그 아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릴 때부터 알려주는 그 일을 하는 거, 그걸 디모데에게 가르쳐준 거예요. The same, 동일한 걸 우리 사랑 침례교회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름을 남길 필요는 없습니다. 뭐 가죽을 남길 필요는 더더욱 뭐 무슨 가죽이 있겠어요 여기서. 그렇잖아요. 뭘 남겨야 되냐? 예수님의 은혜와 진리. 예수님의 은혜와 진리. 율법을 배격을 하고 예수님의 은혜와 진리를 남겨야 돼요. 그게 예수님의 생명과 부활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을 추구하는 그런 교회들, 이런 교회들을 남겨야 되는 게 우리 사랑 침례교회가 간섭은 하지 않아요. 도와줘야 돼요. 그런 교회들이 설 수 있도록 이거를 남기고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 교회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는 그 영혼까지 이어지는 그 생명을 가진 그 존재들, 그 존재들을 남기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도 남기고, 그렇죠, 한국에 있는 많은 그런 지역의 그런 지역교회들은 그런 사람들, 영혼에까지 이어가지는 그 생명을 가진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 남기고 갈 때 저와 여러분이 나중에 천국에 갈 때 그분들이 저와 여러분을 만나면 형제님, 자매님 때문에 이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이 소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런 교회를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 침례교회는 이런 것들을 행하고 이런 것들을 지키고 이 땅이 이런 것들을 남기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 여기 모여 있는 거예요. 이걸 좀 기억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시간, 에너지, 재물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려서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이 원하신 것들을 내가 남겨놓고 가야 되겠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여러분과 내가 이제 죽음의 침상 앞에 가서 영어로 데스베드 앞에 가서 딱 서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런 고백을 내가 할 수 있는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은 즉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왕관 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주 곧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시리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 영어가 얼마나 멋있는지 I have fought a good fight. I have finished my course. I have kept the faith. 여러분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 좋겠습니다. 이 아름다운 복이 우리 사랑침례교회에 모이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히 임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